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중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6군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경남 산청에서 큰 불이 나서 진화 작업을 하던 분들 가운데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의 영혼과 또한 유족들 위해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산불이 그렇게 크게 난 것은 강풍이 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부디 하나님께서 그 강풍을 잠재우셔서 속히 불길이 잡혀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각 국가의 행복지수가 주중에 발표되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웰빅 연구센터와 또 갤럽 여론조사 기관과 유엔이 함께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간해 낸 것입니다. 각국의 경제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 또한 부패 지수 이런 여러 수치들을 계산해서 산출해낸 결과값을 리포트로 만든 것인데요. 한 147개국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위 국가는 어딜까요? 우리는 아닙니다. 네. 핀란드가 1위예요. 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고요. 제일 하위는 지금 탈레반에 의해서 오랜 시간 지배를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최하위였습니다. 저희 나라는 58위였습니다. 중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나오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작년 수치보다는 저희가 한 6단계 아래로 더 떨어졌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좀 부러우신가요? 저는 그 기사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참으로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세계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생겨서 그 보고서를 낸 기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리포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전쟁을 일으킨 나라 그리고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 들의 행복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공격을 받았죠. 행복지수가 순위가 111위였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 찾아보는데 없어요. 그래서 위에 봤더니 놀랍게도 108위가 팔레스타인이었어요. 근데 딱 수치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에 가자지구는 아예 빠졌구나. 가자지구가 데이터에 들어왔다면 108위라는 순위는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가자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지금 지옥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아마 행복지수를 조사했다면 가자지구의 행복지수는 제로 혹은 마이너스로 나왔을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도 궁금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러시아는 행복 순위가 66위. 예, 나쁘지 않은 순위죠. 그리고 지금 가자 지구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복 지수는 8위입니다. 예. 좀 그렇죠. 예. 주중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폭격했습니다. 하마스와 휴전협정을 맺은 지 두 달 만에 일입니다. 그 폭격으로 400명 이상이 죽었고 600명 이상이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원래 그 협정에 따르면 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은 철수하고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인질을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단계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우리는 가자지구의 군을 계속 주둔시킬 거야. 네, 너희는 우리들에게 포로를 다 보내줘야 돼. 라고 요구하자 하마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처음 협정과 달랐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들의 욕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로 폭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질 20명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가자 지구에 400명을 죽이고 600명을 그렇게 부상당하게 만든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쓸 수 없어요. 전력을 차단하고 있고요. 구호품이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자 지구의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자 지구가 지옥 같은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런 가자 지구를 봉쇄 차단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계획 이름이 있습니다. 계획 이름이 뭐냐면 지옥 계획이에요. 네, 지옥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자 지구의 사람들에겐 지옥을 선사하면서 자기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행복이 바른 행복입니까? 너를 지옥으로 몰아넣어 얻는 행복은 행복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에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번 폭격 이후에 가자지구의 사진이 올라온 것을 또 한 장 한 장 챙겨봤습니다. 식량을 나눠주는 곳에 저마다 그릇을 들고 와서 먹을 것을 주세요 아우성치는 그 아이들의 사진, 그리고 죽은 아들을 손에 안고 하늘을 보면서 울부짖는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폭격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리, 성한 건물이라곤 한 채도 없는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된 그 거리, 그리고 그 쑥대밭이 된 그 거리 사이로 난 길 위로 살림살이를 챙겨서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엄마 아빠 뒤를 따라 자기 짐을 끌고 가는 꼬마들의 모습. 사진은 칼라였는데 제 눈에는 흑백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잿빛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는 그러한 지옥 같은 어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순절기에 이 고통 많은 이 아픔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이 사순절기 기간 동안 어디를 바라보시면서 걸어가고 계실까? 그 가자지구 사람들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 피난짐을 메고 그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사순절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그들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사순절기에 그렇게 지옥 같은 어둠 속, 고통 속을 걷고 있는 이들 곁에 다가가 동행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은 시편 36편입니다. 봉독한 구절은 5절부터의 구절이었는데요. 5절, 6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하늘에 가득하고 주님의 미쁘심이 우주에 사무치고 또한 주님의 의로움이 우람한 산맥 같고 또 주님의 공평함이 큰 바다와 같다고 찬양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이 시편 기자의 눈에는 하늘, 우주, 산, 바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심과 미쁘심과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날마다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주 여유로운 상황,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는 만족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시편 36편은요, 악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에게는 반역의 충동만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악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자기의 잘못을 찾을 생각이 없습니다. 악인의 입에서는 사기와 속임수만 나올 뿐 슬기로운 말이나 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악인은 늘 남을 속일 궁리나 하고 죄된 길을 고집하고 그 악한 고집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죠.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시편 36편 기자가 봤을 때 악인에게는 이게 없어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반성적인 사고, 슬기로움, 선,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반면에 악인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악한 충동, 교만, 사기와 속임수, 고집이 있어요. 악인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채우지 말아야 할 것으로만 자기를 채운 사람. 채워야 할 것을 또한 자기를 채우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이지요. 시편 36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윗의 생애를 떠올리면서 묵상해도 좋겠습니다. 어떤 성서 주석가는 그러면 이 악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꼭 그 압살롬으로 규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울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압살롬이나 사울을 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을 상당히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하고 그처럼 살길 소망하지만 다윗에게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그냥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 시편에 보면은 원수, 악인, 죄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다가 5절, 6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구절을 읽다 보면 뭔가 중간에 단절이 생겨요. 자연스럽지가 않다라는 거죠. 막 악인들이 다윗 자신을 둘러싼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미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막 찬양해요. 뭔가 이상하죠. 왜 이렇게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 다윗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 경험을 추정할 수 있는 구절이 7절, 8절, 9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돌보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날개 그늘은 8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름진 것을 먹고 또한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회복한 것입니다. 9절에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았을 때 다윗에게는 정말 수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다윗에게 도움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았죠.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 사무엘을 떠오를 수 있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또 다윗의 그 수많은 부하 장수들,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쌓았던 그 수많은 장수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두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멜렉. 요나단은 처음부터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했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또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왕위는 자기에게 올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지요. 예, 다윗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또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간신히 다윗을 피신시키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도망가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왕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다윗이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히멜렉이에요. 높당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히멜렉에 가서 다윗이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선뜻 내어줍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빵을 먹고 또 물도 마셨겠지요. 그러고 나자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또 요구합니다. 제사장님, 혹시 저에게 뭐 무기로 쓸 만한 것 주실 거 없습니까? 제가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못 챙겼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그 골리앗의 칼을 내어줘요. 근데 이 아히멜렉이 왕에게 쫓김을 받는 다윗을 자기가 도와줬을 때 자기에게 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글로 나와요.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이미 아히멜렉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알면서도 근데 도와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사울왕에게 전해졌고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 일가를 다 몰살시킵니다. 요나단과 아히멜렉 그 두 사람은 정말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던 이 다윗을 위해서 주님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고 주님의 집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참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겨주는 한 사람, 나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겨주는 한 사람, 나를 자기처럼 아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도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는 주님의 날개 그늘이요 주님의 집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에 가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날개 그늘과 주님의 집이 되어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주중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단체 중에 한 단체가 저를 찾아와 만났습니다. 세움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수감자, 교도소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 세상에 있는, 사회에 있는 그 자녀들을 돌보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수감자들의 자녀들은 사실 정말 우리나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존재들이죠. 대부분 이제 홀부모 자녀들인데 아빠랑 살다가 엄마랑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빠가 엄마가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뭘 해외에 돈 벌러 간다 얘기는 하지만 아이들도 알아요. 왜냐면 아무 연락이 안 되거든요. 아이 혼자 그냥 남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을 하셨던 이 세움이라는 단체의 대표인 이경님 대표님은 어느 날 그러한 아이를 보게 됩니다. 아빠가 트럭에 야채를 팔면서 생활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만 사고를 내요. 근데 무면허였어요. 게다가 뺑소니를 쳤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잡혔고 감옥에 가게 됐죠. 그래서 이웃에게 자기 딸을 부탁하고 가요. 이제 초등학생이 됐는데 내가 나올 동안 이 딸을 좀 잘 보살펴달라. 그랬는데 그 부탁받은 이웃이 이 아이를 폭행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안 되겠다. 저런 아이들을 위한 단체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2015년에 세움이라는 단체를 세운 것입니다. 교도소나 또 교도소에서 전도활동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수감자 본인이나 아이를 이제 이 세움에 부탁해오면 세움이 직접 그 아이를 만나러 갑니다. 전국 어디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아이와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정말 아무도 돕는 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에게 용돈도 주고 또한 교육지원비도 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병원 가야 되면 병원을 동행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 사는 또 멘토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멘토는 그 아이의 생일이라든지 뭐 졸업식이라든지 이런 날들을 챙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 게 잘 안 나오는 거죠. 어떤 아이는 5년, 6년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한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네, 세워진 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어린 시절에 들어왔던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이들,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캠프도 였는데 어느 캠프에 갔을 때입니다. 이 봉사자로 온 이 대학생 친구가 이 대표님께 와가지고 제가 이 아이들에게 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제가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수감자 자녀다. 이런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은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아이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친구가 자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아. 근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 순간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아이들이 다 눈물이 터진 겁니다. 나도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하면서 자기 얘기들을 꺼내내기 시작하면서 모두 울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뭔가 공동체적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한 세움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는 이경림 대표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오래 해오셨고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새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 중에 김중업이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중에 한 분이신데요. 우리나라 곳곳에 많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우셨습니다. 충정로에 가면은 프랑스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건물 위에 약간 둥근 점시 같은 게 올라가 있어요. 좀 멋있는 건물이고 또 안국에 가면 31빌딩이라고 있습니다. 1970년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어요. 그 건물들 설계를 하신 분인데 제가 이 김중업 선생님을 기억하는 것은 이분이 집에 대해서 내린 정의 때문입니다. 김중업 선생님은 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집이란 어둠의 한 구석, 기둥을 붙잡고 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집이란 어둠의 한 구석, 기둥을 붙잡고 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 어떤 누구에게 그러한 집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집이 되어 사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집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부정과 부패로 물들어 있을 때 그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 당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며 사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너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점점 더 큰 지옥으로 변해갈 뿐입니다. 하루하루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둠 속에 유폐된 이들 곁에 다가가 함께 걸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이 어둠의 시대 빛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붙들고 울 수 있는 그러한 집과 같은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 이 아픔과 고통이 많은 이 시대, 이 사회, 주님의 날개 그늘 같은 또한 주님의 집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느 특정한 나라나 어느 특정한 인종만 환히 열린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환히 열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거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날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일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주님, 그러한 일에 반대하고 저항하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 놓여있는 이에게 다가가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며 주님의 집이 되어 그를 위로하게 하옵소서. 하여 우리로 어둠 속에 유폐된 이들에게 주님의 환한 빛을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